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이 알레포를 완전하게 장악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한 유엔 관리는 지난 15일 이후 민간인 3만 4천 명 이상이 알레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들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서쪽 외곽 지역과 이들리브 지역으로 갔습니다. 알레포타라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큰 승리입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 공군의 지원 아래 반군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알레포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2일 시리아군은 TV방송에 성명을 내고 알레포의 치안을 회복해 이곳을 테러 분자와 테러리즘으로부터 해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 트럭 테러의 용의자 아니스 암리의 가족이 22일 암리에게 자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암리의 형은 이날 튀니지에 있는 집에서 기자들에게 동생이 결백하다고 믿는다면서 하지만 만일 그가 테러를 저질렀다면 이는 가족에게 불명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대형 트럭이 성탄절 물건을 파는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1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당국은 테러에 쓰인 트럭 안에서 암리의 지문을 찾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튀니시 출신인 아니스 암리가 지난해 7월 독일에 들어왔고 6개월 동안 감시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영토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 연기해달라고 22일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정착촌 건설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착촌 건설 중단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체제 수립을 골자로 하는 팔레스타인 평화 방안을 되살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기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법적 근거가 없고 이는 명확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인터넷에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 군비통제협회는 미국의 7,100개 그리고 러시아가 7,3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미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지키려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나중에 이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치료차 방문을 원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차우드 흐리 니사르 알리칸 아프간 내무장관은 최근 북부 토르크함 국경통제선에 이민시설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칸 장관은 또 이날 국경을 거닐며 아프간 국경수비대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군사령관은 칸 장관의 방문을 환영한 뒤 파키스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이 새로운 파키스탄 국경 규정으로 인해 긴급 비자 취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테러 분자 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아프간과의 2600km 길이 국경에 최근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케냐 당국이 캄보디아로 향하던 선박에서 2톤 분량의 상아를 압류했습니다. 시가 200만 달러 규모의 이들 상하에는 세관에 도자기로 신고된 채 나무 널빤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케냐 조사당국은 상하 밀수꾼들이 마약과 상하 밀매를 중단하기 위해 마련된 케냐의 새로운 조치들을 회피할 수 있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장 범죄 조직들은 상하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코끼리를 무참히 학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장식품이나 약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북한의 실업률이 최소 25%에서 최대 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평양과 그 외 지역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자인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이집트를 떠나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도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망 확대에 수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오늘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해상에서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북한의 실업률이 최소 25%에서 많게는 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평양과 그 밖의 지역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유엔 인구기금 UNFPA 등의 도움으로 실시된 북한의 인구총조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부분에 고용된 인구는 20세부터 59세까지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0세부터 59세까지 남성의 경우 취업 인구가 97%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수치로만 보면 북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인구가 취업을 하는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이석 연구위원이 22일 발간한 KDI 포커스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석 연구위원은 2008년 북한 인구 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 상당수는 개별 가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소비를 위한 식량 생산 등 이른바 가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북한의 취업 인구에서 이들 가구 경제 활동 종사자 인구를 비교해보면 20세부터 59세까지 인구의 실질 취업 인구 비중은 최소 31%에서 최대 6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예외여서 공식적인 취업 인구의 비중이 85%인데 실질 취업 인구 비중 역시 61%에서 85%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석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KDI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의 실질 소득을 취사용 연료 사용 비중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 가구의 47%는 취사에 나무와 같은 땔감을 사용했고 46%는 석탄을 활용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석유와 같은 현대적 연료 사용은 드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최소 948달러에서 최대 1361달러로 추산됐습니다. KDI 보고서는 이 같은 수치가 사실상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최소 2658달러에서 2715달러로 추산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소 719달러에서 최대 1213달러인 황해남도 등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따라서 KDI 보고서는 북한 사회에서 평양 주민들은 취업률이나 소득 수준에서 그 외 다른 지역과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5년 동안 경제 실적은 환율과 식량 가격 안정이라고 전문가들이 평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기업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5주년을 맞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의 긍정적인 평가로 환율과 식량 가격의 안정, 농업개혁, 장마당과 국영기업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NK이코노미 공동편집장은 장마당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부 민간경제 영역이 개선된 것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장마당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장마당을 통한 시장 경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고 이런 흐름이 식량과 환율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도 김정일 집권기엔 환율과 식량 가격이 계속 악화되며 불안정했지만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안정세를 보인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변화가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대북교류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씨 대표는 농업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력을 지닌 관련 기관들의 반발 때문에 개혁이 부분적인 시행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특구 20개를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 마련과 개방적인 환경 조성의 속도가 더딘 게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평양에 집중된 일부 건물단장과 돈주들의 등장만으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변화가 지방에 사는 성분이 좋지 않은 주민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여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고려대학교의 남성욱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5년간 농업과 에너지 공급 확보에 경제정책을 집중했지만 전력 사정과 식량 공급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씨 대표는 북한이 철저한 사회 통제와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방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현대 경영에선 외부 투자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기본이지만 북한에선 여전히 이런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유용한 경영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가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외부 정보의 접근성과 한국 국민들과의 접촉, 외부 투자가 장기적인 북한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런 활발한 교류를 이념적인 도구로 여겨 두려워하는 게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노선 변경이 경제 발전에 열쇠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이 의류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은 약 1억 5천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증가한 액수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등 9개 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대부분의 물량이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09년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9년 약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산물 수출액은 매년 늘어 2014년에 1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액수는 다음에 약 1억 달러로 줄었지만 2016년 들어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은 의류와 함께 북한의 새로운 대중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중국 5대 수출품 순위에서 수산물은 석탄, 의류, 철광석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 수산물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약 7.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기존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수출 품목을 찾았고 중국 지린성같이 꾸준히 북한산 수산물을 사들이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지역은 지린성이며 동부 산둥성과 지린성처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린성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내 수산물 가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린성 내 수산물 가공업은 주로 북한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해 중국 상표를 달고 이를 다시 해외나 중국 내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을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 재수출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대북 제재의 하나로 수산물 등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교역을 금지한 품목이 아닌 북한산 수입품을 재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별 국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자인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이집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주재 이집트 대표부의 모함마드 아볼와파 2등 서기관은 지난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박 대사가 2016년 10월 카이로를 영구히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5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 명단에 올랐던 박 대사는 제재 채택 약 한 달을 앞두고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북한 대사가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집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유엔 회원국 내 입국 등 여행을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도 독자 제재 명단에 박 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3년 전부터 이집트 대사로 활동해온 박 대사는 불법 무기 거래의 주요 통로인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안보리 제재 채택 직후 박 대사의 소재를 묻는 BOA의 문의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외교 공간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해서 유엔 제재 이행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는 물론 유럽연합의 제재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의 외교 공간 임대 활동에 대한 조치를 묻는 BOA의 질문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20일 보내온 이메일 답변에서 불가리아는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임대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실제 일부 북한 대사관의 부지가 호텔이나 사설 회사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가리아의 경우 현지 업체가 북한 대사관 소유 부지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대사관 건물에는 컴퓨터 관련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가리아 정부가 새 결의의 이행 조치에 대해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임대 사업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가리아는 이메일에서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와 지난 11월에 2325의 공동 제안국으로서 제재 이행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불가리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6자회담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교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고려항공 제재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이지만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는 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유럽연합이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공보실은 21일 VOA에 유럽연합이 현재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북한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돌아가게 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규 조치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조정돼야 하며 고려항공과 같은 특정 북한 기업들의 기반시설을 겨냥한 잠재적 조치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공보실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제재 강화를 중대시한다며 그런 이유로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를 공동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고려항공 제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와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고려항공을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자국민 탑승 금지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8일 BOA에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고려항공의 예약 등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슬로바키아 정부도 새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고려항공 제재 등 다른 나라의 독자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 나라들 외에 2011년 8월 이후 포괄적인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이나 고려항공 탑승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독일 관리는 지난 7일 BOA에 독일 정부가 고려항공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고려항공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제기될 경우 독일 사법권 안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해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리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전면 이행될 경우 북한의 내년 광물 수출은 지난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려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류 제품과 수산물입니다. KDB 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위원입니다.
섬유용 수산물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당장 큰 투입 없이 당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선택권이 없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은 섬유 제품 쪽하고 수산물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
의류 제품은 광물에 이어서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8월에는 8,6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50%,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줄어들자 대신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중 의류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의류 임가공 수출의 외화 가득률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4년 중국의 의류를 수출해 얻은 순외화 가득액은 1억에서 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업체와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류 임가공 사업에서 제품 가격 중 임가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5%로 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 꼽힙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산물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데 이어 7월엔 235%나 급증했습니다. KDB 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의 애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북한의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도 수산물 발급하고 하면서 고아들까지 챙긴다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수산물 쪽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많이 수입출을 못하게 막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는 조업 기간이 아닌 때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나가가지고 그 북한 배들이 막 조업을 하거든요. 수출하려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양훈철 부소장은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도 중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분야에 나가서 실제로 본 뭐 협력이죠. 경제협력. 일단은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 저임금에. 그렇게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는 게 그나마 그게 나가야지 돈을 버니까.
북한의 사체 핵실험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을 현지 조사한 경상대 정은희 교수에 따르면 단둥 지역에만 18,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IT, 정보기술 전문 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 500명을 비롯해 몽골 2, 300명, 독일과 이집트 등의 1,000여 명의 IT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호화 작업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은 일반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들 나라로의 인력 송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송출하는 북한과 파견 국가 모두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데다 해당 국가의 환율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325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요청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관광산업 확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새로운 북한 관광 코스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판매되는 반나절 일정의 북한 관광 상품의 경우 관광객이 월 수천 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단둥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당국대 이동민 교수입니다.
그 압록강과 이제 인근 접경 지역을 이제 반나절 둘러보는 상품은 390위안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북한 신유주 시내와 이제 여러 유적지 등을 이제 당일 방문하는 상품은 790위안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4,500명 정도가 이제 관광을 하고 있고 많으면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여권이 없는 중국인들도 일반 신분증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북한의 나선과 연변자치주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국제 관광 노선도 지난 8월에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가운데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얻은 외화 수입은 4천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들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화 수입은 광물 수출을 통해 얻는 외화보다 적은 규모인 만큼 단기간에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 석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은 이산가족과 관련한 민간 교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어제 발표한 2016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이산가족 관련 민간 교류 허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생사 확인 추진이 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 간 서신 교환 제도 마련, 또 정부 차원의 전화통화 제도 도입과 활성화, 그리고 추석 등 정기적인 고향 방문 추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지도부를 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거듭 지목했습니다. 끔찍한 유린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최근 유엔 총회가 12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 지도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간주했습니다.
These resolutions should be a clear signal to leaders who rule with impunity that they will ultimately be held to account for system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결국 추궁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문서화한 대규모 강제노동 수용소와 불법적 살인, 그 밖에 끔찍한 행위들을 북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Such as mass labor camps, extrajudicial killings, and other horrors that were well documented by the Council's Special Rapporteur and Commission of Inquiry.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공동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고 북한이 이런 심각한 위반 행위를 멈추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며 가장 책임이 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런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특히 국무부가 종합적인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 정보를 계속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continue our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to ensure that future reports and designations are both complete and supported by the strongest and most complete evidence possible.
앞으로 발표할 인권 보고서와 제재 명단이 완전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빠짐없는 증거에 의해 확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무부가 새로운 북한 인권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내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설문지 설계와 조사관 교육을 마쳤고 본조사에 대비해 시범조사도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 소속으로 북한 인권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8일에 출범했습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기록은 검증 절차를 거쳐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에서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 행정부 교체 시기를 틈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를 연 뒤 공동 보도문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차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회의체입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전략적 도발을 해온 경향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 개발 진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재촉하기 위해서 대남 위협의 증가나 혹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행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 억제력은 사실 북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북한이 북핵 문제에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한 북핵 위협에 따른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 측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국의 한국 내 전략자산 상시 배치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민감한 사안인 데다 미국의 국방비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괌주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은 굳이 한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의는 확장 억제 의지를 미한 두 나라가 재확인했다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에 첫 회의를 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핵무장에 관련된 또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이 자체 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새로운 어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자체 핵 논의가 나오고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 확장 억제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어떤 메시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한국 측 대표단은 회의 직후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플린 지명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플린 지명자는 미한 동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굳건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두 나라 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한 동맹과 사드 정책의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425억 달러로 편성했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 위협 등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만 확대해 수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가기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부 예산의 방위비로 5조 1천억 엔, 미화로 435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로 일본 의회가 승인하면 방위비는 5년 연속 오르게 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2012년 출범 이후 방위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 도입을 위해서 147억 엔, 미화로 1억 2,5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서 올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된 14억 달러 가운데 적어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3의 사거리와 정확도 개선 등을 위해서 2억 8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9월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기술의 개선을 통해 더 대담해져 심각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과 주변국, 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또 내년도 방위 예산에 탐지 기능을 개선한 새 잠수함 건조에 6억 2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새 잠수함은 수중 음파 탐지 능력과 잠수함 자체의 소리를 흡수해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잠수함을 기존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최신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입에 7억 4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일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편성한 40조 3,300억 원, 미화로 335억 달러가 국회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비가 4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공군은 어제 대전 상공의 전투기에서 발사해 평양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장착되는 타우러스는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으며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의 후방 지역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오는 2018년까지 타우러스 미사일 170여 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달 초 독일에서 첫 도입 물량 10여 발이 인도됐습니다. 유럽 중부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올해도 유엔을 통해서 북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2011년 이래 6년째 대북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히텐슈타인 외무부 산하 경제개발부의 마누엘 프릭 부국장은 21일 VOA에 올해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1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영유아와 산모,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릭 부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히텐슈타인은 6년째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달 중순 지원이 결정됐으며 며칠 안에 지원금이 세계 식량 계획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지난 2011년 미화 18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 대북영양지원사업에 지원한 이래 매년 약 10만 달러씩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6년간 리히텐슈타인이 세계식량계획 대북영양지원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68만 달러에 달합니다. 프릭 부국장은 올해 북한이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인도주의 사업이나 잊혀진 위기 상태에 있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양지원사업은 최대 10개에 달하는 현지 식품공장에서 8만 9천 톤의 영양과자와 슈퍼시리얼 플러스로 불리는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생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겁니다. 슈퍼시리얼 플러스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식품으로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병원 등을 통해 분배됩니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량 사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 88만여 명에게 곡물과 콩, 식용유 등을 지원하고 재난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1일 현재 모금액은 2,100만 달러로 목표액의 16.4% 수준입니다. 올해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는 캐나다와 인도, 러시아, 스위스 등이 동참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년 전 북한에서 발생한 소형 지진은 핵실험이 아니라 자연 지진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중 국경 인근의 지진 관측소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한 건데요. 핵실험 쪽에 무게를 뒀던 그동안의 진단과는 다른 결과를 얻은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실험 의혹을 낳았던 장소는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 인근입니다. 북한은 2010년 5월 12일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했고 이후 실제로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는 외부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 연구진은 이런 주장과 다른 연구 결과를 미국 지진학회지 최신호에 실었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감지된 규모 1.5의 미진은 핵실험이 아니라 자연지진이라는 결론입니다. 지진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선 지각을 수평으로 흔드는 피파와 위아래로 흔드는 S파를 관찰해야 하는데 더욱 정밀해진 진단법을 적용한 결과 폭발 등으로 생긴 인공지진보다 자연지진 쪽에 훨씬 가깝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 김원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P하고 S하고 진폭의 비율을 냈을 때 그게 작아지면 S파가 크다는 얘기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거는 지진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파형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 감지된 진동은 북한의 공식 핵실험 직후 포착된 규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2010년 5월 12일에 난 이벤트는 진폭이 굉장히 작아요. 규모가 1.5밖에 안 되거든. 2006년, 2009년, 2013년에 연속적으로 이벤트하는 핵실험보다 거의 뭐 3,000배 정도 진폭이 작으니까 디텍션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걸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김 박사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고성능 폭탄 실험이 아닌 핵실험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던 한국계 미국인 지진학자입니다. 지진파로 지하 핵실험을 관측하는 기법은 1950년대 말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판별 절차가 급속도로 발달해 현재는 극도로 작은 규모의 지진 신호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과 중국 경계 부근 또는 북한 내부에서 난 지진에 대한 그 자료가 좀 쌓여 있었고 또 그 파형 자료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정하는 거는 그런 테크닉은 10여 년 전 이전에는 쓰지 않았죠.
북한이 2010년 비밀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은 그동안 세계 각국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 대기과학자 에릭 라스데 예르는 2012년 4월 한국, 일본, 러시아의 핵물질 감시 관측소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의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한 한반도 상공의 대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2014년 11월 북한이 2010년 5월 12일 소규모 핵실험을 한 사실을 미진 검측 방식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마이클 쇼프너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원과 율리히 쿤 독일 함부르크대 연구원이 지진파 분석 결과를 근거로 2010년 5월 핵실험이 있었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 연구진은 중국의 각 지진관측소들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얻어 기존의 핵실험과 자연지진에서 발생한 지진파와 비교한 결과 앞서의 주장들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북한 중국 국경 부근에 있던 그 관측소를 운영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었지.
연구진은 다만 이번 연구만으로 2010년 핵실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장 조사만이 정확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양덕과 중강, 중계에는 오전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3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3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1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에는 최저기온 영하 3도, 낮기온 영하 1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기온 영하 1도, 낮기온 2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6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3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인터넷에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 군비통제협회는 미국 7,100개 그리고 러시아가 7,3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미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 도움 없이 북한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지키려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나중에 이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이날 인터넷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고 워싱턴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리아군이 알레포를 완전하게 탈환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한 유엔 관리는 지난 15일 이후 민간인 3만 4천 명 이상이 알레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들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서쪽 외곽 지역과 이들리브 지역으로 갔습니다. 알레포 탈환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큰 승리입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 공군의 지원 아래 반군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알레포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2일 시리아군은 TV 방송에 성명을 내고 알레포의 치안을 회복해 이곳을 테러리즘과 테러 분자로부터 해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기 전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영토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22일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이날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착촌 건설 중단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체제 수립을 골자로 하는 팔레스타인 평화안을 되살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기존 유대인 정착촌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명확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이 치료차 방문을 원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후드 흐리 니사르 알리칸 아프간 내무장관은 최근 북부 토르크함 국경 통과서 새 이민시설 개소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칸 장관은 또 이날 국경을 거닐며 아프간 국경 수비 부대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프간 군 사령관은 칸 장관의 방문을 환영한 뒤 파키스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이 새로운 파키스탄 측의 국경 규정 때문에 긴급 비자 취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테러분자 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아프간과의 2600km 길이 국경 지역에 최근 통제를 강화한 바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테러의 용의자 아니스 암리 가족이 22일 암리에게 자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암리의 형은 이날 튀니지에 있는 집에서 기자들에게 동생이 결백하다고 믿는다면서 만일 그가 정말 테러를 저질렀다면 이는 가족에게 불명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대형 트럭이 성탄절 기념 물건을 파는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1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은 테러에 쓰인 트럭 안에서 용의자 암리의 지문을 찾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테러가 발생한 시장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튀니지 출신인 아니스 암리가 지난해 7월 독일에 들어왔고 공격 가능한 무기를 구매하려 한 정황이 폭차 때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감시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을 5년 만에 다시 악덕업체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21일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가짜 제품 판매와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악덕업체로 분류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알리바바가 위조품 퇴치 조치를 취해왔지만 여전히 가짜 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미국의 혁신 산업과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오바오 측은 하지만 과거보다 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이 나아졌다며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